네, 안녕하세요. 저 최윤경입니다.
왜, 김용 기자, 이거 안 해요?
아, 진짜 힘드네요. 지금, 예, 네, 지금 다들 네. 바쁘시니까 제가 읽을게요. 후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후기? 사연? 댓글. 레드벨벳 케이님, 안녕하세요, 기자님들. 저도 대부분의 청춘 구독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취준생입니다. 취업 스터디에서 최근 시사 이슈에 대한 주제를 PT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방송을 듣기 시작한 이후로는 주로 기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주제로 준비를 해서 발표한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혹시 너 뭐 읽길래 이렇게 잘하냐고. 뿌듯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청라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오전까지 생각날 때마다 새로 고침해서 언제 올라오나 기다렸다가 챙겨듣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명예소방관님 급하게 남겨요. 안 돼요. 안 돼요. 청라 접으면 삶의 낙이 없어집니다. 중앙일보 사주님 안 됩니다.
왜 갑자기?
이게 네 이게 우리가 그 뭐시냐 홍석현 회장님 출마하시면 방송 접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남겨주신 건데 출마 안 하신다고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방송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한 건 찌라시가 왜 안 도는지 모르겠어요. 안 도더라고요 그거.
썬디 아이스크림님 안녕하세요. 마음만 청춘인 애청자입니다. 늦게 둘째 아기를 가지며 집에 있으면서 청라를 작년 8월부터 애청하고 있습니다. 이 후기가 제 최초 팟빵 후기네요. 나름의 제 애정을 짐작할 수 있으실라나요? 이렇게 우리가 샤이 청라인들이 있어요. 좀처럼 남기지 않지만 꾸준하게 듣는 분들이 네.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썬디 아이스크림님은 제가 육아고충 얘기할 때 격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면서 이번에 들으면서 저는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저희가 그 문재인 안희정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사연이 올라오는 사이에 이미 녹음을 해버렸어요. 이재명을 비롯한 그 각종 당 경선 이야기를 미리 하고 후기가 뒤늦게 올라온 거라 2주 텀이 생겼는데 이 얘기는 오늘은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제가 그 문재인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됐잖아요. 그 공약들이나 그 일자리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비롯해서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바투 잡아서 어려울 것 같고 얘기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썬디 아이스크림님 그리고 흙냄새님이 무려 5개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연달아서. 이거 보니까 저한테 거의 편지 쓰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방송 듣기 시작한 애청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샤이 청라인이신가요?
네. 샤이 청라인 2이신데 97회 방송을 들으면서 의문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었던 군복무 시절 사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안희정 지사랑 뭐 약간 공방이 있었었는데 그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문빠들이 무서울 정도다라고 했는데 그 문재인 후보를 내가 지지하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이 부분이 유독 걸리더라고요. 그 전두환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자랑하려고 갖고 나왔을 리는 없다. 이건 분명히 상대편에게서 오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보 컴플렉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고 얘기를 하셨고 공공부문 일자리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한테 이제 조금 화두가 됐나 봐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 다시피 제가 다음번에 한번 잡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 이제 흑냄새님이 여성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이제 기자로서의 생각, 취재한 사람으로서 이제 겪은 일화들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초대 손님이 확실히 이제 있으니까
네, 소개했어요.
먼저 얘기를 듣고 이 시간이 남는 요거는 한번 네. 꼭 정리를 하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같은 곳을 안 보고 너만 봤어 님이 저희가 빨리 업데이트 했잖아요. 네. 그리고 4월 1일 거짓말 같은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만우절 얘기를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최윤경 기자가 읽으니까 왜 이렇게 안정적이죠? 그치. 우리 아까 오프닝 할 때 뭔가 되게 네, 불안정했는데.
뭐 말 끊길까 봐 막 덜덜 떨었는데 최 기자님 오니까
오프닝 너무... 빨리 짧게 하고 넘어가요 네. 막 이랬는데.
그리고 그 최윤경 기자님이 전화할 걸 그랬네라고 하시니 심쿵했어요 이랬어요. 제가 광주에 엄청 많이 저 지난주에도 광주 또 갔다 왔었거든요.
지금 약간 걸크러쉬 느낌인데 네. 전화할 걸 그랬네.
광주 오시면 연락 네.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안희정 마크맨이었던 최윤경 기자님은 이제 어느 쪽 쪽으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직업을 잃은 거 아니에요?
또 약간 네. 하루 정도 멘붕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된 예견된 패배인데도 멘붕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지는 뭐 문재인 아니면 안희정 가겠죠 뭐.
안희정?
안철수. 안철수 가겠죠. 제가 가는 데마다
안희정에 대한 사랑이.
아, 지금 술 먹고 안희정이랑 술 먹고 와서 제가 그 가는 곳마다 시원하게 깨지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새누리당에 있다가 옮겨왔던 거 다들 아시잖아요. 청취자들도.
주호민님 같은 건가요?
네, 하기야,
가는, 네, 가는 곳마다 뭐 깨지고 박, 이게 네. 흩어지고 박살나고.
우리 청춘라디오 오래 가는 거 아주 신기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윤경 기자님이 본인이 경선 투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 별로 동의가 안 갔는데 확실히 안희정 후보에 대해 애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별로 애증 없는데. 네, 아무튼 저는 그냥 기자로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경선 투표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같은 곳을 안 보고 너만 봤어 님이 시간 되실 때 해어화 OST 조선의 마음 들어보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이거 오늘 마지막 엔딩곡으로 사장님 좀 틀어주세요.
네네. 해어와 OST
한효주하고 천우희가 나왔던 영화죠.
그렇군요.
조선의 마음 이야기 해주셨어요. 신청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쿵리님이 또 댓글 다셨네요. 일찍 업로드된 덕분에 저도 여유있게 듣고 댓글 달아요. 히든 피겨스 그때 소개해주신 거 얘기하면서 보려고 아껴뒀던 영화예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봤어요?
두둥.
오빠, 제가 제일 소외되어 있다니까요. 누가 있는 제일 불쌍해.
그리고 신문에서 고위공직자 재산 기사 읽었다고 정선원 기자님이 쓰셨던 거.
꽁리님, 저 신문에 안 썼어요.
신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
아,
혹시 아웃풋?
아웃풋에서 만들었을 수
아니에요.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로 썼어요, 꽁리님. 다시 검색해보세요.
의미를 쭉 하셨고요. 그리고 세 분 커피값도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청라 후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여긴 후원하기 공간이 안 보이네요. 왜죠? 그건 꽁리님보다 저희가 잘 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만나면 커피 사드릴게요. 흑냄새님이 또 올려주셨는데 그 일부 신문이나 TV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기분이라서 연신 신기했습니다. 다음엔 심상정 후보님에 대해 다뤄주신다고 하니 두근대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심벌이,
네. 오늘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목걸이님.
제가 생각해봤어요.
닉네임 바꾸셨다고.
네, 누구실까? 엄청 생각해봤어요. 누구실까요? 주주원님? 나만 웰시코기 없어님? 누굴까? 궁금해요.
진짜 그러네.
닉네임 바꾸셨는데 저 엄청 고민했거든요. 목걸이님 누구에서 누구로 바꾸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한 번은 꼭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 누굴까? 목걸이는 뭘까요? 그리고
목걸이의 목걸이 아닌가요?
걔도 아니고 왜 목걸이일까?
나만 웰시코기 없어님인가?
아무튼 뭐 우리한테 하나씩 독담을 남겨 주셨고요. 저번에 우리들이란 영화를 TV에서 하길래 김용 기자님 생각나서
추천해서 했었죠.
이거 그 애기들 나오는
네,
영화 맞아요.
맞아요. 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레비스탈 땡땡님이
처음 오신 분이시죠.
경제 전문 기자님 성함을 모른대요. 말 엄청 빨리 하시는데 신기할 따름입니다.
래퍼잖아요. 래퍼. 네. MC 선언이라고.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네. 많거든요.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좀 더 정선영 기자님을 쭉 지켜보시다 보면 리스닝이 늘어나실 거라고.
한국어 리스닝이.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햄 나온 김치찌개님.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안철수, 박지원, 김종인 같은 분들을 반문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뿐만 아니라 문재인은 싫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왜 생겼는지가 궁금해요. 반문 세력의
궁금해요.
본질이 뭔지.
저도요.
이거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저 약간 네. 수위 조절을 하면서
최승기 기자님께서 약간 잠들려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수위 얘기를 물어보셨네요. 뭐라고 했죠? 구속되면 무조건
나온...
수위를 입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든 게 최순실
맞아.
안종범은 입었는데 김기춘 조윤선 장시호는 안 입었네요. 이렇게
법정에 나올 때 까만 옷 입고 나왔다.
미결수는 안 입어도 됩니다. 그게 법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다 입는 걸로 전 알고 있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기결수라고 하면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무조건 수위를 입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권 차원에서 미결수들은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위 대신 일반 자기 옷, 사복을 그러니까 안에서는 당연히 수위를 입어야 되고요. 외출할 때, 재판을 받을 때나
근데 최순실도 아직 1심 안 나온 거
네,
아니에요?
네. 최순실은 본인이 원해서 입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거나 아하.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시호 씨는 절대로 안 입잖아요. 재판 나올 때 보면. 장시호 씨도 지금 그 수감되어 있는 거 맞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그게
대통령은 어떻게
아마 입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위를요?
뭐 입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본인의 영혼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갈 때는 올림머리를 해야 되고 뭐.
근데 머리는 안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하면 배우면 본인이. 실핀을 하면 가능도 한데.
실핀 반입이 돼요, 근데?
아니 나올 때는 가능하지.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외투를 입었던 것처럼 네네. 재판받으러 나올
실핀을
때는
실핀을 공수 받아서
본인이 실핀을 뭐 꽂고 나왔다가 다시 빼고 들어갈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아무튼 미결수 기결수 차이가 있고요. 장시호 씨는 아마 자기 아들이 그걸 보는 게 너무 싫다. 아. 상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고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네. 근데 이제 차은택 이런 분들은 자기가 안 입어야, 그러니까 입어야 좋다는 게 네,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마 입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진짜 맨날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맨날 봐요.
맞아요.
진짜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지 않아요?
네, 네. 그럼요. 이게 유일한 낙입니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러면 약간 상처받아요. 우리가 알고 보면 멘탈이 좀 약해가지고.
없으면 또 섭섭하고 그렇다니까요.
샤이 청라 청취 여러분.
샤이 청라인들의 네. 많은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네. 주인공, 드디어 네. 2부 주인공 최승기 기자를 얘기를 네.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최승기 기자가.
언제 올라왔어요?
네, 언제 올라왔죠?
제가 내려간 건 23일이고요. 22일부터 시험인양에 들어갔다가 세월호가 그냥 원래는 시험인양이었거든요. 이렇게 좀만 올려보고 이게 될지 될까 안 될까? 근데 그날 뭐 갑자기 본인양이 결정이 돼서 저는 그 23일 날 갔던 것 같고요. 23일 날
열흘 이상 있었네요. 네, 그 목포신항에 주로 있었던 건가요?
팽목항이요. 아, 진도 팽목항에 저희가 거점을 세 군데로 나눠서. 한 명은 신진 기자라고 신진 기자는 동거차도에 있었고
네.
저는 저랑 이선아 기자는 진도 팽목항 쪽에서 주로 거기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네, 거기서 네, 컨테이너에서 네, 생활을 했거든요. 네, 네, 네. 있었고 또 목포신항에도 이렇게 있었고 팀을 세 개로 나눴는데 나중에 세월호가 목포로 오고 나서는 이제 다 합쳐졌죠. 전부 다 목포로 갔죠.
그렇게 그럼 지금 남아 동거차도에 있는 기자들도 다 철수해가지고 목포로 네. 있는 거예요?
동거차도 뭐 그 지금 사고 해역에서는 이제 약간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유류품 같은 거 수색이 아마 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일단 목포 신항이 메인 거점인 네. 상황이에요.
배가 와 있으니까 세월호가.
그 세월호가 팽목항 근처에서 이렇게 인양이 된 거예요?
팽목항에서는 사실 예,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거리성으로 따지면 40km 떨어진 데거든요. 아~ 해역까지. 그래서 배 타고 한 3, 4해역까지 가는 데만도 거진 뭐 한 40분? 50분? 아~
최승기 기자가 거기 갔었죠. 배 타고 들어갔죠.
네, 저도 갔었고, 뭐 이상하 기자도 매일 저녁에 이제 거기서 연결, 어~ 라이브 연결하느냐고 저희가 한 400m까지 가까이 갔었거든요. 곧 팽목항에서는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좀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배를 인양을 해가지고, 바지선에 네. 띄워가지고, 물에 잠긴 채로 쭉 끌고 육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세월호를 옮긴 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끌어올린 다음에 반잠수식 선박이라는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이게 부력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약간 반만 잠기기 위해서 얹었다가 이걸 완전히 올린 거예요. 그래서 배 위로 이렇게 드러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목포 신항으로.
쭉 끌고 온 거군요. 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제가 어제 목포에 갔다 왔는데 그 세월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반잠수식 그 운반선 위에 있는 거예요. 저반만 항상 상태예요. 목포 신항에.
육지로 올라오지는 네. 못하고. 그게 올라오지는 이제 못하고. 그 육지로 못 왔다는 게 그 네, 얘기구나. 네. 왜 그런 거예요? 무거워서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워낙에 바닷속에 3년 동안 있었고 선체가 낡기도 했고 낡기도 했고 이게 무게가 보통이 아닌데 무게를 추정하는 이 무게 뭐라 그러죠? 이 추정치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게요. 계속 늘어나던데요. 네,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있고 처음에는 뭐 13,000톤이라 그랬다가 뭐 오늘은 또 16,000톤이라 그랬다가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나름 이제 배 그 반잠수식 운반선 위에 있는 세월호를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또 장비를 가지고 배 밑에 이렇게 넣어서 바퀴 달린 거거든요. 이렇게 육지로 끌어오는 건데 이 모듈 트랜스포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오늘 기준으로 숫자를 또 적어왔습니다. 또 준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해수부는 13,000톤으로 추정을 했고
네.
4일, 그러니까 며칠 3일 전, 4일 전에만 해도 14,592톤이었다가 오늘은 16,000톤이 넘은 거예요.
왜 그렇게 늘어나요? 점점 무게가 늘어나는 건 뻘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확히 재질을 못하는 거죠. 아니, 몰랐던 거죠. 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했더니. 몰랐고 이게 뭐 물이 또 얼마나 이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또 해수를 배출을 한다고 막 구멍을 뚫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뭐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추정치가 계속 바뀌어서 이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거를 지금은 480대인가가 들어가 있는데 120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어요. 이게 한 대당 40톤 정도를 감당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600대까지 늘려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또 작업을 하고 있어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육상 거치를 완료하겠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계획이죠.
그게 그 계속 그 한 업체가 상하이 셀비지예요, 계속?
그렇죠. 네, 지금 상하이 셀비지가 하고 있고.
그럼 육상으로 가져온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육상으로 가지고 오고 나면은 이제 선체 방역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네. 병균이나 이런 게 엄청
방역도
많겠죠?
해야 되고 진입로 확보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지금 배가 이렇게 누워 옆으로 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에 구조물 같은 게 보면은 거의 되게 망가져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되게 이런 상황이라 진입로 확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뭐랄까요? 미수습자 수색도 해야 되고 그쵸. 뭐 펄 같은 것도 남아 있는 것도 마저 제거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 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미수습자가 발견될 확률이 아직도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3년을
모르죠.
바다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유해를 찾을 수 있는 건가? 저는 이 뭐 DNA 검사는 추후 문제인데 어떤 형태일지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류품들 나온 거 보면 아직 그래도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죠. 이거 근데 감히 좀 예단을 하기도 그렇고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지금도 가족들이 안에 있다고 제가 뭐라고 하죠? 그 세월호가 배에 올라오고 나서 목포신항까지 105km를 이동하는 동안 또 그 가족분들이랑 같이 배를 타고 또 갔어요.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갔는데 그분들은 되게 환한 표정이었어요. 되게 제가 가서 본 것 중에서 제일 환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가족을 찾을 수 있다. 또 어떤 분은 남편 양승진 교사의 사모님 되시는 분은 남편이 옆에서 같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배에 쭉 속도를 맞춰서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감히 좀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안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선체를 자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왜 나온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육상의 거치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렵기도 하고 이제 뭔가 이거를 그대로 온전히 가져오는 게 사실 되게 그 작업자들이 들어가는 게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얘기가 언제 잠깐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왔었으나 이게 뭐 가족들, 유가족들도 그렇고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그렇고 뭔가 이 심정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실될 수 있는 근데 육상에 거치한다는 거는 그냥 땅에다가 그냥 얹어놓는다는 뜻인가요?
네네네 그 지금 배 위에 반잠수식 운반선 위에 있는 세월호를 무트로 끌어오는
약간 떠서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땅에 바로
그래서 아래 지금 리프팅 처음에 바다 위 해저면에 있을 때 끌어올리려고 배 아래다가 리프팅 빔이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와이어를 걸어서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그 리프팅 빔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좀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그거를 리프팅 빔 사이에다가 모듈 트랜스포터를 넣어서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 뉴스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죠.
인양하는 데까지?
저도 그게 되게 가족들이 했던 가장 많은 얘기 중에 하나도 이게 총 올라오는 데는 따지고 보면 3박 4일 뭐 이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렇게 쉽게 올라올 것을. 근데 해수부의 설명은 이게 인양 방식이 좀 몇 번 바뀌기도 했어요. 원래는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와이어를 뭐 걸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를 했고 뭐 여러 이런 과정 중에서 오래 걸리지 않았나 싶은데 해수부는 뭐 환경이 뒷받침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하고 있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해수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기상이랑 뭐 세월호 밑에 해저면의 상태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작년에는 이상한 해저면이 올해는 좋아졌나?
그러니까요.
기상 약간 작년 이맘때 올해 기상이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기술적인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군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인양한 방식이 사실은 인양업체 선정 당시 초창기부터 이게 나왔던 방식이거든요.
아.
네. 그 네덜란드 업체가 제안을 했던 건데, 방식인데, 해수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중국 업체랑 상하이 셀비지랑 계약을 했던 거고, 그래서 처음에 상하 셀비지가 했던 방식이 실패를 했던 거고 지금은 처음에 제안을 했던 방식으로 해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실패를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려면 또 그 계절이라든가 이런 게 또 그렇죠. 바뀌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인가요?
그렇죠. 안에 무슨 뭐 이 사실 해 바닷속에 이 물살의 세기가 계속 바뀌잖아요. 소조기 중조기 뭐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그런 기간을 맞춰야 하는 것도 있고 뭐 해수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가족들이나 미습자 가족들이나 언론들도 그렇고
너무 시간 타이밍이 네, 절묘했잖아요. 탄핵이 되고 나서 직후였네요. 맞아요. 바로 몇 시간, 7시간인가 8시간 후에 해수부에서 이제 인양을 하겠다는 식의 문자가 돌았던 거 아닌가요? 그랬던 거 같은데.
날짜가 네. 되게 절묘했을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뭐 검찰 출두하는 날 해수부가 올라왔나 구속이 된 날 아니었죠. 아무튼 겹쳤어요. 되게 미묘하게 겹쳐서
탄핵 결정이랑 겹쳤던 것 같아요. 네. 아닌가?
탄핵 결정은 조금 앞이었던 것 같고
탄핵 결정하고 네. 그 다음 날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3년이란 기간이 엄청 사실 그렇죠. 되게 길잖아요.
너무 길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무슨 그게 되게 아니 왜 3년 동안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가족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저는 사실 2014년에도 진도 평북항 있었거든요.
그때는 중앙일보 사회부였죠. 네,
그때는 신문에 있을 때 봤고 이번에는 이제 올라와서 거치 저반 되는 것까지 보고 왔는데 되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 이 자리에는 누가 있었는데 뭐 지금 진도 평목항에는 좀 비어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미수습자 가족 지금 배 안에 9명이 남아있는데 네. 수습이 안 된 분들이
네.
근데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거기다 컨테이너를 놓고 거기서 계속 계셨어요. 평목항에 매일 아침
네,
매일 아침 바다를 보고 뭐 바다를 나가고 뭐 이 평목항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셨는데 사실은 또 그 자리가 295명이 올라왔던 자리예요. 시신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봤던 장면이랑 이게 너무 오버랩이 돼가지고 네. 이번에 뭔가 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눈물도 많이 나더라고 이번에.
아, 정말 네.
그 뉴스를 보는 되게 순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다 최승기 기자 같은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배가 올라오면은 이제 어떻게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일단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뭐 구성이 돼가지고 세월 진상 선체조사위원회가 네. 그래가지고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뭐였는지 그렇죠. 왜 그 당시에 구조가 안 됐는지를 이제 인양과 동시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조사위원회 세월호 조사위원회는 되게 많은 방해를 위원회.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뭐 할 때마다 아무튼 뭐 지원이 안 되고 뭐 뭐 자료 같은 것도 제공이 안 되고 뭐 검찰 조사 끝났는데 왜 자꾸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그 방해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배가 무트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수색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유류품이나 시신들 미수습자들을 찾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로 진상 조사도 같이
그렇죠.
이제 하는 거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끌어오면 무트로 끌어오면은 뭐 진입로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사실 오늘부터 선체 조사가 약간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브룩스벨이라는 곳에 항해 전문가 두 명인가가 올라가가지고
네.
이제 외관만 오늘은 이렇게 채증을 하고 검사를 하는 뭐 요거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면 진상 조사도 이루어질 거고 이제 수습도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 끝나면. 이제 세월호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아,
진도에서는
그것도 이제, 또 정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쪽에다가 네. 이제 약간 추모 기념관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고 싶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렇군요. 우리가 현장 가서 보지 못했던 것 중에 최승기 기자가 좀 남았던 게 있나요? 저는 사실 목포 거기 신안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근처에는 못 갔어요. 그것도 엄격하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사전에, 아, 일반인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기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때 갈 때는 미리 사전에 신분 확인하고 신청을 하고 허락이 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건데 저는 어제 이제 그 문재인 대표 갈 때 같이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소수의 기자들만 따라 들어갔어요. 유가족이랑 안에서 얘기하고 배를 보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 앞으로 조사가 그리고 브리핑을 듣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게 아마 사전에 저희가 이제 이 뭐라 그래 기자 등록 프레스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1,000명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아~
신청을 한 게 목포신당에 출입을 하겠다.
아~
그것도 그렇고 가까이는 못 가죠. 근데 보일 텐데 못 보셨어요? 이렇게 멀 약간
네, 멀리서 보기는 네. 봤는데 가까이서 못 봤어요. 마치 이게 철창을 아무튼 두고 보는 거여가지고
거기 컨테이너 아직도 이렇게 쌓여 있나요? 그 세월호와 철제 사이에 컨테이너가 없던 게 막 쌓여 올라갔는데 그래서 한간에는 이게 못 보게 하려고 한다. 조사를 못 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보이기는 보이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보면서 되게 무슨 이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저 멀리서 못 보게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답답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계속 거기서 상황을 중계를 하려고 남아 있는 거예요? 상황이 매우 그쵸. 열악하던데 환경이.
에이, 열악하죠. 거기에 남아 가지고 이제 계속 앞으로 과정들 뭐 인양이 언제 될 것인가? 인양? 무트로 거치가 언제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아마 조금 있으면 또 세월호 3주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까지
예,
이후에까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도 가족들이랑 유가족들이랑 미수습자 가족분들 거기 계속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랑 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동거차도에서는 일단 다 나오셨겠네요. 그쪽에서는.
동거차도에는 제가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는데 유가족분들이 아마 남아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 거기가 사실은 되게 열악했거든요.
네, 네.
그 보면은 산 정상에 뭔가 텐트 같은 걸 쳐놓고 거기서 유가족분들도 왜냐하면 거기에 텐트를 처음에 만든 게 그 동거차도라는 데가 세월호 사고 해역이랑 제일 가까운 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기 가면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이제 초기에 뭔가 이 작업 인양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해수부의 말도 계속 바뀌고 막 뭔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직접 우리가 봐야겠다 눈으로 눈으로 이걸 감시해야겠다 그래서 24시간 감시단을 꾸려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하셨고 텐트를 치고 그 생필품 물 이런 것도 다 지게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한 20분을 산을 타야 돼요. 그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는데 원래 그게 또 길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계시고 되게 힘들게 계셨었죠. 계시고.
근데 지금은 일단 해역에서는 나온 상태인데 아직도
그 확실히 모르겠어요. 남아 있는 분들도 있고 아마 목포로 같이 가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힘들었던 것보다 되게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미수습자 가족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해수부나 이런 데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무슨 소동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유해로 추정이 되는 뼈조각이 나왔다는 게 갑자기 그때 오후 4시 반에 긴급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이 그거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그 사실조차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미리
가족들한테 먼저 얘기한
먼저
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발견된 게 그날 당일 오전 11시 몇 분이었는데 모르고 계시다가 언론에서 이렇다는데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배에 갔다 오셨죠 그때. 근데 결국은 가서 국과수의 이 전문가가 육안으로 보기만 하고 한 시간 만에 이거 돼지뼈인데요. 그래서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진짜 얼마나 이게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아냐고 가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의 뭔가 커뮤니케이션? 뭔가 이런 것들이
근데 돼지뼈라는 거 그것도 진짜 좀 황당하긴 했었어요. 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먼저 발표부터 하는 그렇죠. 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근데 또 좀 마음이 짠했던 거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3년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는데 일일비 하지 않는다. 네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해수부에서 어쨌든 3년간 인양을 하겠다고 계속 뭐 밖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준비가 안 되고 계속 우왕좌왕 하나요? 우리가 국과수도 올해 취재를 다들 해보셔서 알지만 이런 재난 현장이나 아니면 무슨 사고 수습할 때 국과수가 반드시 와 있잖아요, 보통은. 그리고 전화하면 국과수는 언제든 와서 신원 확인을 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야근항 대기조처럼. 근데 그때 처음에 동물뼈를 당연히 확인한 다음에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그냥 아주 단적인 하나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만 그동안 계속 해수부가 해왔던 실수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준 그렇죠. 사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인양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건가요? 그 현지에서 보는 해수부는 어때요?
그거는 글쎄요. 인양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을 테니 정확히 알 수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해수부의 입장은 그래요. 인양 방식이 바뀌었고 이 환경에 받쳐주지 않았다. 근데 너무도 절묘하게 이 정권이 바뀌는 타이밍에 그렇죠? 갑자기 막 뭔가 보여주기식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3박 4일 만에 이게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그 인양을 막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평소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신뢰가 있는 사이였으면 아 진짜 좀 어려웠는데 고생 끝에 끌어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동안 별로 신뢰가 쌓일 만큼의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더 아니 이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직 뭐 근데
아직 갈 길이 멀군요. 네.
그러네요.
바다에서 나오면 뭔가 되게 팔부능선을 넘었구나 이렇게 같았는데. 생각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군요.
근데 진짜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되게 가슴이 제 저 최윤경 기자랑 저랑 동기라서 그때 당시 막 사진을 보내기도 했는데 되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가까이서 보면은 참 되게 배가 상처가 많거든요. 막 펄
구멍이
같은 것도
많이
구멍도 있고 네. 뭐 긁힌 것도
있고.
많고. 그리고 그때 막 마지막 항해라고 해서 이제 목포로 가는데 하늘에는 막 헬리콥터가
그 말도 너무 슬프네요. 마지막 항해라는
헬리콥터가 말도. 막 이렇게 떠다녀요. 방송국 헬리콥터가 계속 쫓아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자꾸 그날 사고 당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위에 있고 위에 헬리콥터가 떠다니고
그 장면 뉴스에서 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장면 뭐 그 애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올라서 좀 힘들었었죠. 처음에 첫 시신이 올라왔을 때 확인하던 그 부모들의 모습이랑 이런 게 다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번에도 근데 좀 빨리 좀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그렇고
네.
좀 가족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정말요. 발견이 돼야 될 텐데
그때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였나? 어떤 분이 하는 얘기였는데 이것도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 되게 유명한 분이 미디어에 나와서 한 얘기를 저는 읽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맞아요. 네. 한 명이 죽은,
한 명이
만,
죽은
개의
만 개의 사건이라고 봐야 이 그러니까 어떤 사고든 재난이든 그 사건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을 했던 게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한테는 다 계속 딸이고 진짜 세상 전부였는데 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세요. 그 마지막 항해하는 배에서도 은화 어머니가 은하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건데 뭐 우리 은하가 살아 있었으면 되게 예뻤을 거다. 키가 163cm에 얼굴이 하얗고 성격도 뭐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되게 좋아했을 텐데 막도 오시고 또 다윤이 아버지는 전날 그러니까 목포 신항으로 배가 출발하기 전날 이발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발을 막 하시면서 아버지 왜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깔끔한 거 좋아한다고 이제 딸 만나러 가는데 좀 잘 예쁘게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근데 그거 보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막 나고 저 이번에도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같이 배에서 있으면서 그분들도 처음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게 물론 이 3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되게 힘들고 그랬지만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인양에서 갑자기 본인양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업지도선 그러니까 중국 어업들을 단속하는 그 배에 타고 시험인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러 가자. 그래서 처음에 바다로 나가셨던 거예요.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근데 이게 갑자기 그래서 뭐 이게 원래 당일로 갔다 오는 거였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때 당시에 기자들도 언론사들 몇 군데가 같이 갔는데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준비가 없이 그냥 그대로 배에서 3박 4일을 있게 되는 그래서 그 이선아 기자가 저한테 처음에 제가 하루 늦게 갔으니까 뭐가 필요하니? 했더니 밥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했더니 정말 밥이 없더라고요.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그냥 가서 보고 올려고 갔다가
저기 3박 4일
근데 보급품도 이 낚싯배에서 통통배에다가 해서 실어드리고 뭐 이랬던 그런 기억도 나네.
근데 뭔가 마지막까지 너무 빈 구멍이 너무 많네.
지금도 이 무게도 지금 제대로 추산이 안 돼가지고 이거를 과연 만약에 올라오다가 넘어지기라도
그러니까요.
하면 진짜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와, 정말 진짜 너무 우리 1인당 국민소득 막 3만 달러 얘기하는데 너무 미개한 나라 얘기 같아요.
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뭐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워낙에 오래 바닷속에 있었고 선체 내부 상황은 아무도 몰라서 지금도 뭐 로봇캠을 투입을 해서 안을 좀 보겠다고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참 잘 되겠죠 뭐 그래도.
그 저는 뭘 느꼈냐면 거기서 이제 그 문재인 대표를 유가족들하고 미수습자 네. 가족들이랑 만났잖아요. 근데 아 인간은 대체 어디까지 실망해야 이 희망을 포기할까? 저는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체념을 할 만도 한데 또 그 뭔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은 혹은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오니까 물론 절반은 뭐 시니컬하죠. 냉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루에 유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두 번 브리핑 받는 걸 정말 조르고 거의 뭐 막 난리를 쳐가지고 받고 있다.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권리 아니냐. 그런 것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와서 우리가 목포에서 자고 먹고 어쨌든 봐야 되는데 텐트를 하나 치는 와중에도 이게 누가 정부에서 해준 게 아니라 하도 우리가 어디 자리를 못 잡고 막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목포시의 시민단체들이 이걸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컨테이너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불평 없이 일단 여기서 버티면서 볼 텐데 이런 걸 우리 입으로 대체 언제까지 요구를 해야 되냐고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보면 희망을 잃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절반은 하소연이지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대체 얼마나 더 당해야 거의 한 3년을 막 이 나라가 더 이상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했을 거 아니에요. 뭐 선체 조사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상 보상 가지고도 사람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국가가 세월호 유가족한테 해준 게 거의 없잖아요. 상처만 계속해서 줬고 근데도 이분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라기보다 아직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맞아요. 그 가족들이랑 처음에 애초에 인양이 되기 전에 저희가 취재를 갔을 때도 인양을 그렇게 세금을 들어가지고 해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가족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사실 내 일이면 어쩌면 그럼요. 놔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아이의 일이니까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구나. 아니 저는 정말 대체 얼마나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실망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 그 와중에도 그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알 수 없는 착잡함이 들었어요. 아 이거 그 진짜
인양 과정도 언제까지 우리가 사실은 순탄치가 않았거든요. 올라올 때 그냥 휙 올라온 게 아니고 중간에 무슨 와이어와 바지선이 얽혀가지고 이게 뭐 중단이 됐다가 배 뒤쪽에 이 화물칸에 문이 문짝이 열려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떼고 근데 그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제가 배 위에 있을 때 이제 일어난 일들인데 그런 속보로 이제 밤마다 뉴스를 그분들이 보시는데 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세요.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냥 빨리 좀 잘 됐으면 하는 게 더 커가지고 우리가 막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냥 빨리 해수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게 좀 놔두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얼마나 더 걸리나요? 이 향후 과정들은 길게 보는 분은 올해 말까지도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하시던데
그게 아마 계약이 지금 목포신항과 계약이 몇 월까지였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꽤 길어요. 꽤 길고 그리고 이게 아마 특별법상에 뭔가 딱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특별법은 그러니까 특별법상에는 모르겠고 저 선체조사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뭐 연장을 뭐 한 4개월인가 6개월 더 할 수 있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아무튼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그 기간이 지금의 이 저기를 보면 진행 상황을 보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일단 올라와야 올라만 오면 어떻게 또 금방 휙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됐던 것처럼.
우리가 진행 상황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봐도 낯설더라고요. 이 용어들이나 근데 분명히 그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 전문가 거의 공부를 이래저래 계속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뭐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이제 기억에 남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그 어머니가 했던 얘기 중에 이게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이 세월호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전환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진짜 그냥 죽은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것도 착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 3년 참. 동안 거의 생업을 포기하시고 거기에서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너무 참 슬프네요. 누군가의 그런 뭐랄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좋아져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좋아지면 참 좋을 텐데 어머님이 하신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아서 그 한 번은 저희가 그냥 팽목항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희 중계하고 그럴 때는 파란 잠바 입잖아요. 이렇게 회사 이름 써 있는 어떤 어머니가 어떤 여자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혹시 며칠 전에 뭐 나갔던 뭐 무슨 기사인데 그거를 좀 받을 수 있냐. 그런데 그게 당시에 그 JTBC가 보도했던 휴대폰 애들 영상 복원해서 아, 뭐 이랬던 그런 기사인데 그래서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막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사실은 그 영상에 나왔던 아이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라고 아이고. 하면서 엄청 우시면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뉴스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했대요. 일부러. 근데 올라왔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보게 되더라 그래서 근데 며칠 전에 그런 뉴스가 또 다시 나오더라 그래서 좀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늦게 보신 거군요. 이제야.
네. 해가지고 이제서야 좀 그거를 좀 줬으면 저한테 정말 좋은 기억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뭐 그거를 처음에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메일을 안 쓰신다 컴퓨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USB 이런 데 담아가지고 전달을 해주기로 아직 보내진 못했고 그런 분들도 있고 하나하나 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계속 고생을 하셔야 될 거고 JTBC 기자뿐 아니라 중앙일보 기자들도
왔다 갔다 했죠.
계속 했을 텐데 끝까지 서로 많이 도와주시면서 계속 보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뭐 안타깝다는 말로 끝나지 않게 좀 말 그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래도 계기가 있어야 이들 이 희생들이 좀 안타까 더 아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승기 기자님.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요. 우리 거의 볼 일이 없어요.
TV로만 이제. 보다가 신문을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TV
잘 안 나와요.
내가 몇 번 봤는데.
네. 고생하셨어요. 최승기 기자. 계속 고생해주세요.
그렇죠. 제가 뭐 가족들이나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고생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데 되게 전문 기자예요. 자주 가고 많이 가고.
근데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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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기억이 났어요. 저는 그날 2014년에 내려갔던 누구랑 같이 내려갔고 중간에 가면 휴게실에서 뭘 먹었고 처음 도착했을 때 장면이 어땠고 엄마들이 전부 다 바다만 보고 있었거든요. 담요를 이렇게 어깨에 두르고 하늘에서는 오렌지빛 조명탄이 막
터지고
네. 새벽 그러니까 17일 새벽 16일 자정 이때
사실 그때만 해도 막 그 에어
그렇죠 에어포켓을
폭켓
뭐
얘기하면서 막 우리 진짜 전 국민이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한 명이라도 막 살아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짜 뉴스 봤잖아요. 맞아. 근데 현장에 계신 가족들은 진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쵸. 그때 막 아비규환이었던 것도 하나하나 너무 다 생생한 기억이 나고 근데 그게 그날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안 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안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 뉴스는 완전히 진짜 완전히 모든 게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책임자님도 나와주셔서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기 정선원 기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윤이 아버지가 했던 얘기인데 사람들이 오면은 말들을 처음에 잘 안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이 그냥 너무 힘들 거니까. 너무 힘들 맞아. 거니까 네.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하겠냐. 근데 자기들은 그러면 너무 외면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요.
자꾸 이렇게 뭔가 안 잊혀지게 계속 좀 뉴스를 좀 계속 보고 뭔가 좀 뭐 이렇게 하고 뭐 좀 그래야 되지. 관심을 좀 계속 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 또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그 아버지 인터뷰인데 4월 16일 날 사고가 났잖아요. 꽃이 되게 흐드러지게 핀 만발한 날이었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꽃이 싫대요. 꽃이 너무 싫고 꽃이 너무 싫은데 그래도 이 계절을 어떻게 저버릴 수 없는 계절이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4월이라는 계절이 네. 참 우리에게 되게 잔인한 계절이 되었는데 원래는 벚꽃이 진짜 만발하고 그런 계절이잖아요.
여기 오는 길에도 꽃이 네. 많이 폈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프네요.
그러네요. 진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네. 좀 수습이 되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기자가 해수부 좀 쪼세요.
네. 그래요. 제 해수부 출입이 아니라.
네, 누가 짜야 되나? 제가 좀 쫄까요? 제가 쪼면 또 숨막히게 쫄 수 있는데.
열심히 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